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7절을 본문으로 한 말씀의 주제는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따라.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먼저 쓰고 나서 잠시의 시간적 갭, 어쩌면 한 1년 정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후서를 다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 그는 지금의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한 도시에서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모데 전서가 쓰여진 기록 연대는 대체로 주후 AD 63년부터 65년 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1차 투옥이에요. 그랬다가 감옥에서 잠시 풀려나옵니다. 풀려나오고 나서 썼던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에베소를 속히 방문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했던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바울은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투옥됩니다. 어쩌면 자기 생애 마지막일지 모르는 감옥 생활에서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를 자기의 제자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기록 연대는 그래서 약 주후 AD 66년경이나 67년경으로 보여집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시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가야 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직감하면서 이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에 보시면 4장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 포도주처럼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따라서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떤 준비를 부탁했는지를 알고 싶으면 이 디모데 후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눈물을 흘리며 이 편지를 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고 그의 심경을 피력합니다. 일찍 바울은 그가 3년 동안 목회하다가 지금은 디모데에게 물려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의 목회 사역을 잠시 추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에베소 사역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태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눈물의 사역, 눈물의 목회였음을 짐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를 떠나가면서 에베소의 장로들, 지도자들과 작별하던 그 자리에서 바울은 눈물을 쏟으며 작별을 합니다. 에베소 사도행전 20장 36절,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 3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바로 그런 에베소를 떠나면서 바울이 눈물로 작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 에베소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에게 어찌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마지막 유언의 편지를 제자에게 남기면서 그는 무엇보다 디모데가 받은 믿음의 유산, 그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우리는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하고 또 우리의 조상들을 추억하는 시간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 혹은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주었던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함께 나누거나 생각을 해보신 일이 있나요? 자,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선배들이 남겨준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가르쳐준 믿음의 유산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믿음의 유산을 인해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세요.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옆에 사람들에게 재보세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유산에 대하여 감사하십시다. 3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지만 이 감사는 바울 사도 자신의 감사일 뿐만 아니라 디모데의 감사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 다음 5절에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5절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지금 자기의 제자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그의 믿음,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디모데의 외할머니 또 디모데의 어머니에게도 있었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그의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는 어떻게 예수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러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요. 사도행전 1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언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러니까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의 믿음을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2차 전도행 이전에 이미 디모데에게 이 믿음이 영향을 끼쳤을 거란 말이죠. 언제부터였을까?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제1차 바울 전도여행 때 이 가문의 믿음, 외할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디모데의 믿음이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읽어보시면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예요.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에 왔을 때 바울이 거기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앉은뱅이를 벌떡 일으킵니다. 이것이 그 동네에 센세이션이 됐어요. 큰 뉴스가 되었어요. 도시가 소요하면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보고 신들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나니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경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놀래갖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아마 디모데의 외할머니,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어린 디모데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후로 이 디모데의 가족, 디모데의 할머니, 어머니는 어린 디모데와 함께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함께 읽어주며 복음 안에서 디모데는 신앙적인 양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디모데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영향이었는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배웠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공부했고 어찌 이런 가정환경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요? 어려서부터 내가 예배를 배우고 또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 안에서 양육될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그런데 아버지 얘기는 없어, 아버지 얘기는. 그죠? 단지 아버지에 대해서는 헬라인이다, 그것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유대 여자, 믿는 유대 여자지만 아버지는 아마도 안 믿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믿음으로 잘 자랐습니다. 디모데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믿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디모데에게 영적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는 누굴까요? 바울이죠. 네, 바울이 영적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가 시작되는 1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고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네, 바울이 디모데 보고 뭐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아들. 네,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육신의 할머니, 육신의 어머니에게도 영적 영향을 받았지만 또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인데 거기다가 디모데는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의 영적인 자이언트, 거인이었던 바울을 만나 전도여행에 동참하면서 2차 전도여행은 이제 같이 디모데가 동참합니다. 동참하면서 바울에게 직접적 신앙의 영향을 받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제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 디모데후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복음이 뭐냐? 복음을 바울은 이렇게 정의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의 약속. 참되고 영원한 생명. 자,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바울은 그에게 참되고 영원한 삶을 선물로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바울은 이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전파하는 복음의 동역자로 디모데를 아들처럼 자기의 동역자로 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감사요. 사랑의 조건인지요, 제목인지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는 바울에게 전해받은 복음을 통해서 바울의 축복처럼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고 평강을 받고 은혜의 삶, 긍휼의 삶,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 믿음의 조부모를 통해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면, 아니 그것은 없어도 어떤 내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내 지인을 통해서 내가 신앙의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오늘 주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의 유산을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첫 번째 제목,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아멘. 둘째는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하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가 자기 생애 마지막 편지라는 것을 직감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는가를 잠시 회상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도. 사도의 뜻이 뭐예요? 보냄받은 자란 뜻이에요. 사도의 뜻은 보냄받은 자. 하나님께 보냄받아. 그런데 사도라는 말을 우리가 오늘날 쓰는 말로 바꿀 수 있다면 뭐냐면 선교사 혹은 전도자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보냄받아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건 가까이서 복음을 전하건 선교사 혹은 전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나 바울이 하나님이 보낸 사도가 되어 선교사로 전도자로 살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요 너도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사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디모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톤 터치를 할 시간이 가까이 옴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마지막 장인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디모데 후서 마지막 장 4장 2절이 너는 뭐예요? 다 같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가 말씀 전파자로 살 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4장 5절 디모데후서 4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가 자기처럼 전도자로 살아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도자의 삶을 디모데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은사가 작동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자의 삶을 잘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본문 6절의 교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마도 바울을 따라 디모데가 제2차 전도여행의 동반자로 떠나기 앞서서 교회에서는 아마 선교사 파송 예배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디모데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축복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앞으로 전도 여정에 전도 사역에 필요한 은사들이 그 마음속에서 불길처럼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날 시간을 바라보며 그의 승계자인 디모데를 축복합니다. 뭘 축복합니까? 다시 성령의 은사가, 다시 성령의 불길이 디모데와 함께 하도록. 성령의 은사가 혹은 성령의 불길이 디모데에게서 꺼진 것은 아니에요. 자,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 저도 가겠습니다 했을 때 전도의 열정이 있으니까 따라 나섰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때 디모데의 마음속에 전도자의 은사, 전도자의 열정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갔어요. 자, 오늘의 사역을 위해서는 다시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의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오늘의 사역을 위해서는 오늘의 은혜, 오늘의 은사, 오늘의 능력이 또다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디모데의 마음속에 없었던 불이 생기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불은 주어졌어요. 은사의 불은 디모데의 마음속에 은사의 열정은 이미 그 마음속에 주어졌지만 그 불길이 계속 일어나도록 계속 기름을 공급해달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디모데가 타오르며 복음의 열정적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디모데가 전도자의 폼만 유지하고 있지 전도자의 진정한 열정으로 열매를 맺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성령의 은사가 디모데 안에서 활활 타오르게 되도록. 아멘. 여러분,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을 보내신 그분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소명의 불이 희미해서는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소에는 메노라의 불길이 선명하게 켜있는 것일까요? 떡상에 떡내음이 우리를 배고프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 분향단에서 중보의 향연이 하늘을 향해 계속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들의 지성소 언약궤 위에 시은소에는 주님의 보혈의 피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은사는 사용하고 활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은사는 사용하라고 활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은사는 사용하라고 활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숨결이 다하도록 우리의 은사는 은사의 주인을 위해서 드려지고 바쳐지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사용되지 못한 은사, 사용되지 못한 에너지, 사용되지 못한 자산, 사용되지 못한 열정은 다 마지막 우리의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잘 사용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유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은사를 잘 발전시켜 나아갈 태도를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은사 활용의 최대의 장애물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일하기도 전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위축이 되고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두려움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자,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선배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도 고귀한 것을 이미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하늘의 능력을 믿고 일어나 불꽃처럼 자신을 던져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을 믿고 사랑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타적으로 희생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한 가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자제력을 절제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본문에 절제하는 마음은 번역이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히라보 번어에 소프로니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어떤 상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태도. 그게 절제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번역은 영어로 self-control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도 자신을 컨트롤하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말이 끝까지 쓰임을 받을 것이라.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다가 낙심하고 일하다가 포기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이런 낙심과 포기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한 좋은 훈련법 가운데 하나는 과거에 나에게 신앙의 감동이나 영감을 주고 귀감이 되어준 우리의 선배, 우리의 부모님 그들을 떠올리고 연상해 보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같으면, 우리 어머니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존경하는 선배 같으면, 나의 스승 같으면 이런 환경,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연상해 봐요. 이런 사람들만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1893년 미국 보스턴에서 전도자, 목회자들의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그때 이 집회의 찬양 담당 음악 목사님이 계셨어요. 틸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집회 때마다 사회도 하고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목사님 M.B. 윌리엄스라는 윌리엄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찬양 담당한 틸만 목사님이 윌리엄스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이번 집회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를 찬양으로 주제 찬양을 정한다면 무슨 찬양이 좋을까요? 근데 대답을 못하고 상대방이 머뭇거리고 계시더래요. 윌리엄스 목사님이.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번 집회에 꼭 적합한 주제 성구나 성경 구절 혹시 있어요? 근데 그것도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근데 성경 구절이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윌리엄스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성경 구절? 나 어렸을 때 내 곁에서 성경을 읽어주던 어머니가 생각나네. 그러더래요. 느닷없이. 그러더니 무릎을 치더래요. 그러더니 종이 한 장을 갖다 놓고 제목을 하나 씁니다. My Mother's Bible. 내 어머니의 성경. 그러더니 그 아래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탄생한 찬송이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후렴에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2절에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따위당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3절에 보면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눈물을 떨구면서 시를 써내려갔어요. 그러더니 그 쓴 시를 옆에 있던 틸만 목사에게, 찬양 담당 목사에게 주면서 자네가 이제 곡을 만들어주지. 그 가사를 읽으면서 음악 목사님도 또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로 작사된 찬양에 눈물로 작곡해서 태어난 찬양. 그게 바로 이 찬송가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송이 처음으로 이 사역자, 전도자,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이 찬양의 유래를 간증하고 소개하고 함께 불렀을 때 사람들은 깊은 은혜 속에 잠겼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뭘 생각했을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떠올리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부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경험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 가져왔던 위대한 부흥, 지금 바로 그런 부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의 선한 모범적인 영감을 주었던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선배, 스승들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위대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시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내 어머니, 내 아버지, 혹은 나의 선배, 나의 스승, 그 누군가의 기도, 그 누군가의 사랑, 그 누군가가 전해주었던 말씀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성령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다시 일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시,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붙들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믿음의 유산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 그들의 기도, 그들의 사랑에 빚지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